VOA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7월 27일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 기념일로 선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쟁 정전 66주년을 하루 앞둔 26일 발표한 포고문에서 한국전 참전 미군 용사들이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용감한 애국자들이라며 이들을 예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전쟁 당시 사망한 2만 3,600명 이상의 미국인과 전투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10만 3천 명 등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에 적힌 미국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와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부름에 응한 아들과 딸들을 기린다는 문구를 언급하며 잊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이 기념비는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고 보존하는 비용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준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한국전쟁은 가끔 잊혀진 전쟁으로 불리지만 우리는 한국에서 싸운 참전용사들의 헤아릴 수 없는 노력을 기억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철통 같은 동맹이 미군의 한국전 참전으로 견고해졌다며 정전 60여 년이 지난 현재 한국은 번영과 더불어 평화를 사랑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번창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달 30일 현직 미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남북 군사 분계선을 넘은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런 발걸음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 달성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 지속적인 미군 유해 발굴과 송환 등의 진전에 박차를 가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 법원이 미국에 봉쇄된 북한 자산을 원비어 가족들에게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26일 발표한 결정문에서 원비어 측의 북한 자산 내역을 공개하겠다는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의 계획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외자산통제실은 전날인 25일 법원에 제출한 보호명령 요청서에서 지난 4월 원비어 측이 미 금융기관 등에 봉쇄된 북한 자산 현황을 공개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자신들이 원비어 측의 요구에 동의했고 이의도 없지만 이 같은 공개가 자칫 미국의 영업비밀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어 법원의 보호명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하루 만에 해외자산통제실에 보호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날 공개된 요청서에는 원비어 측이 공개를 원하는 북한 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소개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원비어 측은 지난 4월 29일을 기준으로 미 대통령 행정명령들에 의거해 미국 정부가 봉쇄한 북한 자산이 보관된 금융기관의 목록과 해당 금액을 끝자리를 만 달러로 반올림해 공개해 줄 것으로 요청했습니다. 또 미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정권 소유, 통제 혹은 대리기관 등의 자산을 보유한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도 목록과 금액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2008년 6월 26일 이후 해외자산통제실로부터 허가를 받아 대북제재 금지 품목 등을 거래한 사업체들의 이름 또한 원비어의 요구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이 26일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국방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찬성 5, 반대 4로 이같이 결정하면서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앞서 하급심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부 예산을 국경장벽 건설에 사용할 수 없다며 관련 자금을 동결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예산으로 57억 달러를 요구했지만 연방의회는 이 가운데 13억 7천만 달러만 승인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방정부가 폐쇄되는 사태도 벌어졌지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국방부 등의 예산을 전용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28일 외무장관 회담을 열고 전략적 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와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8일 브릭스 외교장관 회담이 열린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만났습니다. 왕이 부장은 이날 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6월 러시아를 방문한 이후 양국 관계를 포함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북부지방으로 확대돼 모레는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모레까지 황해도 함경남도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며 평안도와 함경북도는 10에서 50mm입니다. 파고는 동해 북부 앞바다 0.5에서 1m, 서해는 0.5m입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곧이어 생생 라디오 매거진이 방송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누구나 쉽게 무료로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는요,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됐죠. 지금은 전 세계 15에서 18억 인구가 사용하는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가 됐고요. 동영상의 내용도 무척 다양한데요. 인기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들은요, 고정 시청자가 많다 보니까 일반 TV 상업 광고가 따라 붙는 만큼은 아니지만 기업들이 광고주가 되겠다는 러브콜을 하게 되고요. 무료로 동영상을 올린 것으로 유튜버들은 수입을 갖게 됩니다. 유튜버가 되는 조건은 사실상 없다 보니까요. 남녀노소 누구나 시도하는 추세인데요. 지난 22일 미국의 경제전문방송 CNBC가 유튜버와 관련한 보도를 내놨습니다. 미국 아이들의 꿈이 우주비행사가 아니라 유튜버다라고 보도한 내용인데요. 세계적인 장난감 업체가 조사한 결과라고 합니다. 미국과 영국, 중국에서 8살에서 13살 어린이 3,000명을 대상으로 장래 희망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33%가 전문 유튜버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밝힌 거죠. 우주 비행사라고 답한 어린이는 11%에 그쳤습니다. 나라별로 보니까요, 중국의 어린이들은 응답한 수의 절반 정도가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다고 답한 반면에 미국과 영국에서는 10명 중 1명쯤이 우주 비행사를 꿈꾼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버를 꿈의 목록 1순위로 둔 나라는 바로 미국과 영국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인터넷 검열을 하는 중국에서 유튜버가 되겠다는 어린이가 적은 것 예상된 결과지만은요, 미국 어린이들의 장래 희망 1순위가 유튜버라는 조사 결과에 다소 충격적이라는 반응입니다. 아이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다는 방증도 되는데요. 지난 2017년 조사 당시에 미국 어린이들은 장래 희망이 의사, 수의사, 엔지니어, 경찰, 선생 순으로 꼽았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그리고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읽는 사람들, VOA 이야기 미국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프리실라 아니 부릅니다. 꿈, Dream 들어보시죠. From the 미국의 화제 소식을 화제의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맨홀. 맨홀은요, 하수관 내의 점검이나 청소, 또 파이프의 연결이나 접합을 위해서 사람이 출입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이 도로를 걷다 보면 동그란 모양의 두껍고 묵직한 금속 뚜껑이 있는데요. 그 뚜껑을 열어보면 땅 밑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놨죠. 그런데 이 단어, 맨홀이란 단어는 영어로 사람을 뜻하는 man, 그리고 구멍을 뜻하는 hole이란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이 미서부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시가 시당국이 사용하는 행정용어를 중립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조례 제정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man은 남자라는 의미가 더 강하기 때문에 남자를 뜻하는 단어로 사람을 대표하는 건 한쪽 성별을 배제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관리 점검 구멍, 메인터넌스 홀로 바꿔 부르게 됩니다. 그뿐 아니고요. 경찰이란 단어인 policeman은 police officer로, 형제, 자매를 뜻하는 brother and sister는 siblings로, 그리고 사람이 만들었다는 의미의 man-made는 human-made로,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와 그라는 의미의 she와 he도 그들이라는 they로 바뀝니다. 한 사람을 가리키더라도 복수 인칭 대명사인 they를 써야 합니다. 조례 제정을 제안한 의원은 이 새 조례가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캘리포니아대 언어학과 과장은 최근 수년 동안 영어가 성별을 구별짓는 용어에서 벗어나 진화하고 있다면서 사회가 변화하면서 언어도 바뀌어야 한다는 압력이 점차 거세질 것이며 단어에서도 세대 교체가 일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용어에서 특정 성과 관련된 용어를 삭제하는 움직임은 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지난 5월 미 동북부 필라델피아에서는 주민 3분의 2 지지를 얻어서 시 헌장에서 시의원을 councilman을 시의회 의원 council members로 교체했고, 또 지난달 오레건주 멀트노머 카운티도 시 조례에서 그를 그들로 변경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화장실법. 미 연방 대법원이 미국 내 동성 결혼의 합법화를 판결하면서 시작된 미국 내 성소수자 관련 논쟁 중 하나가 바로 이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자신을 신체적인 성과 반대로 여기는 사람들의 화장실 사용에 대한 논란, 그리고 관련된 소송이었습니다. 이른바 화장실법 논쟁인데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화장실법 논쟁 3년 만에 끝났습니다. 이 주정부가 트랜스젠더의 화장실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한 것인데요. 미 연방법원 토머스 슈레더 판사가 23일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와 성소수자 단체 간에 이뤄진 합의를 승인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양측은 노스캐롤라이나주 공공건물에서 트랜스젠더들이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주정부가 공공장소에서 트랜스젠더의 화장실 선택권을 보장하는 대신 성소수자 단체들이 화장실법에 반발해 제기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 것인데요. 2016년 3월 공화당 팻 맥크로리 주지사가 이끌던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성 인종 차별 금지 조례 제정을 금지하고 관련 소송을 막는 법을 도입했습니다. 이 법은 주정부 건물과 고속도로 휴게소,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출생증명서상 성별에 따라 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화장실법이라 불렸습니다. 성소수자들은 법안 폐기를 촉구하며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6년 11월 당선된 민주당 쿠퍼 주지사는 취임 직후 화장실법 폐지 작업을 주도했지만 공화당의 반발에 부딪힌 끝에 노스캐롤라이나주는 2017년 3월 화장실법을 폐기했습니다. 대신 2020년까지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도록 유예 기간을 두는 대체 법안을 마련했었습니다. 자, 이번 합의에 대한 성소수자 인권단체 변호사는 트랜스젠더들을 차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용납될 수 없다는 중요한 신호라고 평했지만 이 성소수자들은 현행법이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례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V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한 주간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정리하는 독자의 선택입니다. 오택성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에는 독자분들께서 어떤 기사를 가장 많이 보셨을까요?
네, 최근 한국과 일본의 갈등 문제가 계속해서 집중을 받고 있는데요. 독자분들께서도 바로 이 부분을 다룬 기사를 많이 봐주셨네요.
네.
첫 번째 기사는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갈등과 관련해서 자신의 관여를 요청했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 관련 기사입니다. 김카니 기자입니다.
The president of Korea asked me if I could get involved. I say, how many things do I have to get involved in? I'm involved with North Korea.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한일 갈등과 관련해서 자신의 관여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에 백악관에서 열린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50주년 기념 행사에서 한일 갈등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일본과 한국 사이에 현재 갈등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답은 어떤 내용이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것에 관여해야 하느냐 말했다면서도 내가 북한 문제에 관여해 당신을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다른 많은 것들에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갈등 관련해서 언급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 밝힌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에게 주로 무역과 관련해 많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만일 두 나라가 내게 그것을 바란다면 일본과 한국에 관여하는 것은 풀타임 직업과 다름이 없다며 자신은 문 대통령을 좋아하고 또 자신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들 잘 알고 있지 않냐면서 그 또한 매우 특별한 사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중재를 하겠다 혹은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은 없었나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면 나는 거기 있다면서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도 한일 갈등과 관련한 기사 살펴볼 건데요.
네.
한국에서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꺼내든 카드가 바로 한일 군사정보협정, 즉 쥐소미아 철회 시사인데요.
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I don't think that the U.S. sees GSOMIA as a bargaining chip. It sees it as a non-negotiable.
한국 정부가 실제로 협정을 철회할 경우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서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한국의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 이 같은 지적을 했는데요.
네.
미국의 중재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동맹 정신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한국 정부가 실제로 협정을 철회할 경우에 미한 동맹의 근간을 흔들어 미국마저 등을 돌리는 결과를 초래할 거란 겁니다.
네, 자, 미국의 입장도 설명이 있었나요?
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협상 카드로 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협정은 일본과의 양자 관계뿐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3자 협력에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만큼 이를 해체하려는 행동은 한국의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한국과 일본의 군사 정보 보호는 뭐 두 국가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요.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미 국방정보국 출신의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미국이 대북 정보 부문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과 일본의 정보자산 공유 역시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벡톨 교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대표적인 예라면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궤적이 일본 영해 그리고 또는 상공을 지나는 만큼 3국 간의 정보 공유는 북한의 위협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일본이 보유한 정보 자산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실제로 일본은 정보 수집 위성 5기, 이지스함 6척, 그리고 탐지거리 1000km 이상의 지상 레이더 4기, 그리고 조기 경보기 17대, 해상 초계기 110여 대 등 다양한 정보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여기에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줄인 제1조선인 총연합회 조청령에 대한 인적 정보는 일본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자,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 모두 이 핵심 동맹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긴 참 힘들겠죠.
네, 그렇습니다. 백돌 교수도 바로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네.
백돌 교수는 미국인으로선 이 같은 정보 공유 체제 유지 때문에도 동맹 중 한쪽 편을 들 수 있는 중재에는 개입하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주한미군 특수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협정 철회 시사는 한국의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자충수라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협정을 실제로 처리한다면 일본에 이어 미국과의 동맹 관계마저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일 갈등 관련 내용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죠.
네, 다음 기사는 한일 갈등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힌 국무부의 발표 내용을 담은 기사입니다. 백성원 기자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9일 일본의 수출 규제를 둘러싼 한일 간 공방을 진화하기 위해 중재에 나설 용의가 있느냐는 BOA의 질문에
미국 국무부는 한일 갈등은 당사국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9일에 일본의 수출 규제를 둘러싼 한일 간 공방을 진화하기 위해 중재에 나설 용의가 있느냐 이런 질문에 그럴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네.
이 관계자는 우리는 두 나라 모두 역내 주요 사안들에 집중하라고 또다시 촉구하는 것 말고는 중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은 우리의 가까운 두 동맹들이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이번 사안을 해결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국무부가 이렇게 단호하게 입장을 밝힌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무부의 관계자는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좀 얘기한 게 있는데요.
네.
한국과 일본은 이 민감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미국은 두 나라 모두의 가까운 친구이자 그리고 동맹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국무부가요. 사실 한일 갈등이 불거질 때부터 이 문제에 관여하기를 꺼려했죠.
네, 맞습니다. 국무부는 이 문제가 불거진 직후부터 한일 양국 관계와 미한일 3국 협력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직접적인 개입을 꺼리며 거리를 둬왔습니다.
네.
마크 네퍼 국무부 일본 한국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는 일본과 한국의 지혜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며 두 나라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도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일본과 한국은 친구들일 뿐 아니라 동맹들이라면서 미국과 국무부는 3국 간의 양자 간 그리고 3자 간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나 막후에서나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한일 갈등이 미국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더군다나 이 대북 관련해서 핵심 중 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5월 미 당국에 의해 압류된 선박이죠. 와이즈 어네스트호 이야기인데요. 미국 법원이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매각을 승인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앞서 미국 뉴욕 남부 연방검찰은 오토 원베어의 부모와 협의를 거쳐
와이즈 어네스트호가 최종 판결 이전에 매각될 수 있게 됐습니다. 미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케빈 캐스텔 판사는 19일 공개한 결정문에서 검찰에 제안한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매각 요청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앞서 미국 뉴욕 남부 연방 검찰은 오토 원비어의 부모와 협의를 거쳐서 와이즈 어네스트호를 최종 판결 이전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재판부의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네, 자, 검찰이 승인 요청 서류에서 특히 강조한 부분이 어떤 내용인가요?
검찰은 승인 요청 서류에서 매각이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가치를 최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소유권을 주장한 청구자가 원비어 부모뿐이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면서 원비어 측이 매각에 동의했다는 변호인들의 서명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네, 네, 법원의 이번 결정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서 원비어 측은 검찰은 물론 법원으로부터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소유권을 사실상 인정받게 된 겁니다.
네, 자 그럼 원비어 가족이 이 소유권을 인정받기까지의 과정 좀 짧게 정리해볼까요?
네, 검찰은 대북 제재 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지른 상태로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됐었던 와이저 어네스토를 압류한 뒤에 올해 5월이죠. 몰수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네.
이후에 이번 사건을 담당한 검찰은 30일간 와이저 어네스토에 대한 소유권 청구 공고를 냈고요. 마감 시한 60일 이전에 원비어의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원비어 씨가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원비어 부모 외에 청구서를 제출한 개인이나 기관은 없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단독 입찰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원비어 씨 부부는 아들의 죽음이 북한 정권 때문이라면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약 5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배상금 보전을 위해 와이저 어네스토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겁니다.
네, 자, 북한이 소유권을 지닌 선박에 대해서 미 정부가 단독으로 이런 결정을 내린 건데요. 자, 효력이랄까요?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 측이 답변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이미 패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아.
스탠튼 변호사는 몰수 소송이 제기되면 모든 잠재적 청구자들에게 엄격한 청구 시한이 주어진다면서 청구 기한이 만료된 현 시점에 북한을 비롯한 그 어떤 누구도 더 이상 청구서를 낼 수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요, 기한을 맞추지 못한 측이 패소하는 건 재판의 기본 원칙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따라서 원비어 측이 유일한 이해 당사자가 된 상황에서 검찰은 원비어 측과 와이저 어네스토의 처리 방향을 결정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최종 판단을 재판부로 넘겼다는 설명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네,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서 와이저 어네스토는 미 연방 마샬국에 의해 매각되는데요. 관리 비용 등을 제외하고 남은 비용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연방 마샬국에 보관됩니다.
네.
이후 최종 판결과 함께 원비어 측에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북한 측의 재판에 참석할까요?
네, 북한 측이 이번 소송에 대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부는 결국 궐석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미 연방법원은 지난해 원비어 측의 승소 판결을 내릴 당시에도 궐석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예, 자, 궁금한 게요. 이 와이저 어네스토호의 현재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현재 선박에 남아있는 가치는 15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 사이로 추정됩니다. 한 선박업계 관계자는 와이저 어네스토가 인도네시아에 억류됐을 당시 선박을 점검한 미국 측 조사원들은 이 선박이 운영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이 경우 선박은 약 300만 달러에 거래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잘 들었고요. 마지막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는 서울에서 보내온 기사인데요. 한국 정부가 다음 달 예정된 미한 연합훈련 이름에서 동맹을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에 나가 있는 안소용 기자의 기사입니다.
명칭은 동맹 19-1호, 기존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을 대체하는 훈련입니다. 매년 상반기 열리는 키 리졸브도 올해 초
미한 군 당국이 다음 달 5일부터 보름 동안 연합 연습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명칭은 동맹 19-1호, 기존의 을지 프리엄 가디언을 대체하는 훈련입니다. 매년 상반기에 열리는 키 리졸브도 올해 초 연합훈련이란 의미에 동맹 19-1로 명명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 군 당국이 다음 달 예정된 미한 훈련 명칭에서 동맹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럼 어떤 이름으로 바뀐다는 건가요?
네, 이 대신에 전시작전권 검증연습으로 그 이름이 바뀔 것이란 전망입니다.
네.
내용도 한국군인 미한 연합사 부사령관이 임시로 사령관 역할을 맡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부사령관 역할을 맡는 등 전작권 전환에 집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전작권 전환 후에 미래 연합군사령부 체제를 가정한 겁니다.
자, 갑자기 이런 방안이 검토되는 이유가 있겠죠?
네, 아무래도 북한의 외무성 담화가 미한 훈련 명칭 변경에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앞서 지난 16일에 북한 외무성은 동맹 19-2가 현실화하면 미북 실무 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네. 북한이 비난했다고 명칭을 바꾼다는 게 좀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의 비난을 의식해서 동맹훈련의 명칭을 바꾸는 것은 안보 주권 폭이나 다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름을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건데요. 근본적인 문제는 이름 바꾸는 것 가지고 북한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계속해서 트집을 잡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름을 바꾸거나 하면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양보를 해서 설사 명칭을 변경한다고 해도 상황이 긍정적으로 흘러간다고 보장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신 센터장은 이에 대해 명칭이 변경되면 북한은 앞으로도 자신들의 주장이 통한다고 믿으면서 미한 훈련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한 비핵화 협상에서도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신 센터장은 또 장기적으로 볼 때 미한 연합훈련의 의미가 축소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자칫 전쟁 억제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이런 분석 외에도 또 다른 시각의 분석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한편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미한 연합훈련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한 북한을 의식해서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봤습니다.
네.
미국과 조속히 실무 협상에 나서라면서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카드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전작권 전환 과정의 일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한국 정부는 이 3단계 검증을 거쳐서 오는 2022년 5월 안에는 전작권 환수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네.
계획대로라면 그 이후에는 전작권 전환 검증을 위한 미한 연합 연습은 필요 없게 된다는 것이 조성열 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네. 자, 그럼 북한이 비난한 이번 훈련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네, 이번 연습은 연합지휘소 연습 CPX 형태로 병력과 장비를 가동하지 않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네.
또 처음으로 한국군의 전작권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작전 운용 능력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미한 훈련 명칭 변경은 북한을 의식한 수위 조절령일 수도 있지만 전작권 환수에 대한 실용적 측면을 고려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중요한 게 한국 군 당국이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요. 한국 국방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한국 국방부는 미한 연합훈련의 명칭과 시기 등은 미국과 협의를 통해서 확정할 것이란 입장입니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현재 미한 군사당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기본 운용 능력 검증을 위한 후반기 연습 시행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독자의 선택 다섯 번째 기사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일 갈등 국면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그리고 이를 분석한 전문가들의 분석 그리고 국무부의 입장을 차례대로 살펴봤습니다. 이어 미 법원이 원비어 가족에게 YG 어니스트의 소유권을 인정한 내용을 알아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국 정부가 다음 달 예정된 미한 연합훈련 이름에서 동맹을 제외할 방침이라는 것도 함께 다뤘습니다.
네, 한 주간 독자들이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현안 정리하는 독자의 선택. 지금까지 오택선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크리스 영이 부릅니다. I'm coming over 들어보시죠.
for another time. Try not to think about you, but it ain't working. Why put out a fire that's burning? I'm coming over, running every red light to hell with a closure. Save it for another time. Try not to think about you, but it ain't working. Why put out a fire when it's still burning? Just when I think love belongs, getting closer. I'm coming.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분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나실 텐데요. 지난 2008년 미 동부 버지니아 샬롯스빌에 정착해서 자기 사업을 하고 있는 찰스 김 씨의 네 번째 사연, 세탁물 관리 수선집 들어보시죠. 김씨네 수선집. 2008년 미국에 입국한 찰스 김씨는 아내 샤론 김씨와 함께 밤낮으로 맞벌이로 일하며 7년을 안 쓰고 안 입고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세탁소 겸 수선집을 열었습니다. 가게를 열기까지 사계절 내내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마치 북한에서 전기가 모자라고 뗄감이 없어 추위에 떨고 더위에 허덕이던 시절을 방불케 할 만큼 전기세 한 푼도 아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반의 시간이 흐른 지금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궤도에 들어섰다고 김 씨는 말합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몸에 배인 근검 절약이 지금의 여유로움을 만들었지만 무엇보다 찾아오는 손님들이 맡긴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 공을 들이는 등 자본주의 나라 미국에서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이 흘러가고 있는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다섯 그대, 여섯 그대가 있어요. 올트레이션역의 가게가. 그러니까 가격 다 보고 제자들도 조금 싸게 해주고 잘해주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비싸더라도 이거 손재간 보고 다 각양각색이에요.
여느 세탁소처럼 손님들이 맡기고 간 세탁물들을 세탁하고 다림질로 다리는 등 세탁물을 관리해주지만 가게를 찾는 손님의 상당수는 아내의 바느질 솜씨 때문이라고 말하는 찰스 김 씨. 얼핏 봐도 수십 개의 구슬이 달려있는 옷을 꼼짝 않고 앉아 수선하고 있는 샤론 씨.
구슬을 일일이 바늘에 하나하나 끼워가지고
이거를 줄여주고 벨트를 줄여줘야 되는 거 줄여주고 이게 또 행거 지금 다시 달아줘야 되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
손이 일일이 굉장히 많이 가는 일이네요.
네.
손때 묻은 재봉틀 앞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번에 서너 시간은 쉬지 않고 손님의 옷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있습니다. 허리 크기를 조절하고 치맛단을 접고 어깨 너비를 줄이는 등 옷 한 벌을 제대로 손보려면 할 일이 무척 많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다 얘기 듣고 이해하고 하달란 대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영어 소통이 어렵지 않으세요?
아니, 이런 얼터전 가게에서 한 5년을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그런 거 몰라도 얼터전 분야는 알지.
샤론 김 씨는 북한에서부터 수동식 재봉틀질을 해본 경험 그리고 탈북 후 2009년 미국에 오기 전까지 캄보디아에서 전동식 재봉틀 사용법을 익히고 미국에 오자마자 하루 두 곳의 수선 가게에서 다양한 기술을 5년 동안 배웠습니다. 그런 경험 덕에 바느질 솜씨나 재봉틀을 다루는 솜씨는 물론 손님의 몸과 옷을 보면 어떻게 고쳐야 할지 답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건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아 이런 거는 외식들을 줄여주고 아, 뭐 그래. 보면 옷을 보면 알죠 어디를 줄여야 될지를. 아. 근데 본인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본인들 해달라고 해주면 또 옷이 잘 안 될 때도 그 사람도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보고 여기를 이렇게 줄이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도 주면 그 사람들이 아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네.
무조건 손님의 요구대로 해서는 손님의 마음에 꼭 들게 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손님들이 말하지 않는 것까지도 알게 되는 노하우도 샤론 씨만의 노력으로 얻어진 겁니다. 남편인 찰스 김 씨는 이런 아내가 대견에 한 마디 거두는데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며 8년을 오가는 동네길, 지름길 하나 못 찾아서 되겠냐고 큰소리치던 김 씨지만 아내가 하는 일은 수년 동안 지켜봤지만 엄두를 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선생님도 바느질 하세요?
난 못해. 배우려 하다가 포기했어요. 땡꼬리처럼 만들었다. 이거 가게 망하면 웃기는데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지. 사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남도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꼼꼼하고 네. 손재주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나처럼 이렇게 덜렁덜렁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빨리빨리 걷는 사람들은 못해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림질하고?
다림질 뜯어주고, 하고 뭐 가게 이름 하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뭐가 세무 정리하고, 뭐 전화 받고, 뭐.
그러니까 가게 운영은 선생님이 하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드라이클리 핏고.
아내인 샤론 김 씨가 하루 30여 벌의 옷 수선에 집중하는 동안 사장인 김 씨는 가게 살림을 꾸립니다. 단둘이 하는 가게 일이지만 각자 맡은 일은 철저하게 책임지는 것도 안정권에 도달한 비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결, 바로 찰스 김 씨의 사업 수완인데요.
미국 사람들은 100개 중에 한 명 정도나 가격 물어보고 벌써 가격 처음에 가격부터 물어보면 아, 이 사람이 돈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뭐가 디스카운트 조금 해주죠. 그러니까
이 사람 손님들의 주머니 사정도 신경을 쓰고.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가격을 깎아준 손님에겐 명함을 한 봉지 건네며 공손히 부탁을 합니다.
10불 받을 거 5불 받는다 말이야. 막 어떤 일 공짜로 해주죠. 그럼 이거 돈 주고 왔다. 그럼 안에도 다음번에 올 때 너네 친구들도 알려주고 오라 그래요. 그게 공약이지.
손님들에게 반신반의하면서 가게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가 적힌 이름 카드 명함을 맡겨봤는데요.
미국 사람들 약속 잘 지키는 사람들 있어요. 저 이름 카드 한 줄 주고는 자기 교회에다 딱 뿌려놓고 친척, 친구 뭐 해서 우린 모르는데 사람이 와서 누가 알려서 왔다, 누구 때문에 왔다, 뭐 자기.
인심 좋고 솜씨 좋은 곳이라 해서 찾아왔다며 하나둘 모인 손님들이 지금은 단골이 됐습니다. 이렇게 입소문을 내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돈을 깎아주는 대신 광고를 부탁하는 방법과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가게 정보를 공개하고 손님들의 평가를 받는 인터넷 사이트에도 등록했습니다. 몇 안 되는 고객 평이지만 이 인터넷 공간에는 추가 비용을 내지 않았는데도 다른 수선집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았다. 주인이 매우 친절하고 참을성이 있으며 다시 찾고 싶은 곳이란 평가가 적혀 있습니다.
이거 할머니 친구도 있고 아바의 친구도 있고 우리 이거 가게 친구들.
지금은 단골 손님이 맡긴 옷만도 감당하기 벅차다고 말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인들은 모든 종류의 옷을 말 그대로 입지 못하게 될 때까지 고치고 고쳐 입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 저를 팬티 이거 가죽 이거 다 가져와요. 조금만 치려도 양말 뭐. 이거 서고 입장 도해달라고 다 가져와요.
이 사람은 단추 다는 것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벌 먹고 사는 거예요.
이래서 벌 먹고 사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 몰라요.
찾아오는 손님들의 10명 중 8명이 백인. 이들이 남기고 가는 명함엔 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다 은퇴한 미국인들이라고 김 씨는 말합니다. 김씨네 수선집 사장 찰스 김씨. 힘든 일도 있었을 텐데 하는 물음에 다갈 굴러가듯 다갈 삼키듯 후루룩 굴러왔다며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미국에 오자마자 밤낮으로 일하고 가게를 열자마자 하루 10시간 주말에도 일하는 김씨 부부가 모든 일이 그렇게 다갈 넘기듯 후루룩 왔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 정말 힘들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이 정도 일은 힘든 게 아니라는 김 씨 부부의 마음가짐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힘든 거라 해도 뭐 죽음을 앞에 둔 그거보다 힘든 거 어디에, 북한의 감옥 생활보다 힘든 게 어디에 떠 있어요. 지금 배부른데.
여느 탈북자들처럼 아무리 힘들어도 북한에서만큼 하겠냐는 말, 김씨 부부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죠. 하루 12시간, 13시간씩 일을 했잖아요. 그래도 힘들지는 않는 거예요, 솔직히. 북한보다는 낫으니까.
지금 북한은 그렇게 일해도 또 생활청 해야지, 비판해야지, 남을 비판해야지, 학습해야지, 뭐 해야지. 북한하고 뭐 배고픈데 계속 잡혀서 그거 생활청 해야지, 내가 비판해야지, 학습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그거보다 낫지, 북한보다는. 힘든 거라는 게 뭐... 정신적으로 뭐 이건 뭐 물어보는 것을 그 부딪히면 되는 거고, 뭐 용어 물어보는 것을 계속 그 물어보면 되는 거.
네,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들어보셨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1868년 3월 5일 앤드류 존슨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의원들께서 초점을 맞춰 판단해야 할 부분은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과연 백악관에 있을 만한 인물인가 아닌가에 대한 겁니다.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미래에는 그 어떤 미합중국의 대통령도 결코 안전하게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겁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30부 앤드류 존슨 대통령 시대.
앤드류 존슨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은 며칠 동안 계속됐습니다. 급진적인 공화당원들은 35명을 확보하고 있었고 상원의원 7명만이 아직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들 중 단 한 명이라도 대통령이 유죄라고 표를 던진다면 앤드류 존슨 대통령은 물러나야 했습니다.
드디어 앤드류 존슨 대통령 탄핵에 대한 표결이 실시됐습니다. 상원의원들은 한 사람씩 유죄 아니면 무죄라고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대법원장은 아직 자신의 선택을 밝히지 않았던 캔사스주 출신 상원의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무죄.
캔사스주 상원의원은 낮은 목소리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너무 작아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의원님, 다시 한번 말해 주십시오.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무죄. 무죄입니다.
캔사스주 의원은 이번에는 장내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크고 분명하게 무죄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상원의원 7명 모두 앤드류 존슨 대통령의 무죄를 선언했고 재판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앤드류 존슨 대통령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 했던 급진적인 공화당원들의 노력은 단 한 표를 얻지 못해서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앤드류 존슨 대통령에 대한 다른 기소 내용에 대한 표결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급진적인 공화당원은 3분의 2의 표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앤드류 존슨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은 무죄로 끝났습니다. 급진적인 정치인들과 신문들은 유죄 표결을 거부한 소수파 공화당 상원 의원들을 격렬히 비난했습니다. 상원 의원들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이들을 반역자로 몰아세웠고 무죄 표결을 한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다음 선거에서 상원이나 다른 정부 요직에 재선되지 못했습니다.
앤드류 존슨 대통령 탄핵 재판이 끝나고 존슨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던 상원 의원들은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죄라고 대답했던 캔자스주 상원 의원 역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며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법원장이 이름을 불렀을 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로 몰렸었죠. 그건 마치 열린 무덤을 내려다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입에서 무죄라는 대답이 나오는 순간 권력자들이 제게 제안했던 모든 지위와 부귀영화는 물론이고 저의 지지자들까지 모두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 상황에 놓인다고 해도 저는 같은 대답을 할 겁니다. 오늘 저를 비난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내일이 오면 엄청난 위험에서 조국을 구해낸 것에 대해 제게 큰 축복을 보낼 거라고 믿습니다.
앤드류 존슨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은 미국의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됐습니다. 만약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탄핵이 됐었다면 미국의 대통령직은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만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 대통령은 결국 총리격이 되고 대통령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지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앤드류 존슨 대통령의 승리는 미국에서 독립적인 대통령 제도를 그대로 이어가는 역사적인 분기점이 됐습니다.
탄핵 재판에서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승리했지만 남부 재건 문제에 대해서 백악관과 의회의 충돌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급진적인 공화당원들과 맞서며 남부 재건 계획을 주도하는 데에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급진적인 공화당원들은 남북 전쟁을 시작한 남부를 혹독하게 응징하고 남부의 새 정부들이 공화당을 지지하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남부에서 우리 공화당에 대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흑인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겁니다. 노예였던 흑인들이 투표권을 가진다면 당연히 자기들을 해방시켜준 공화당을 지지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남부 백인들의 투표권을 박탈해버리는 것도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연방의 저항에서 반란에 가담했던 남부인들에게 투표권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결국 민주당을 지지하고 우리 공화당에 반대하는 남부 백인들이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겠죠.
남부 백인들의 정치 참여를 일찌감치 막아버린다.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공화당은 남부 사람들의 투표권을 박탈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의회는 또한 남부주들이 연방에 다시 가입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의무 조항들을 강화하는 강력한 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흑인들에게 투표권을 보장하는 헌법을 제정하고 모든 남부주들이 흑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 헌법을 승인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급진적인 공화당원들은 법 개정에 그치지 않고 당원들을 남부에 보내서 공화당을 지지하는 흑인들이 조직을 결성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남부의 백인들은 북부에서 파견되어 온 이들을 북부의 뜨내기라 부르며 불만을 나타냈고 이런 북부의 뜨내기들에게 협력하는 남부인들을 무례한이라 부르며 비난했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는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고요. 끝곡으로 Beth Nelson Chapman이 부릅니다. Say Goodnight, Not Goodbye 들어보시죠. Leave my heart behind Like the path of a star
적인 미국의 스포츠 미국을 상징하는 문화적 전통
Thundered around the Churchill Downs track at the 145th Kentucky Derby in Louisville.
미국의 예술과 과학 기술
SpaceX launched the world's first sports car into space. The car even had a passenger.
Fried chicken, macaroni and cheese, collard greens, cornbread.
가장 미국적인 먹거리는 무엇이고 미국을 대표하는 여행지는 어디가 있을까요? 평범한 미국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찾아보는 미국 문화 이야기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잠시 후 11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와 사랑의 추억 연가 English with You가 방송됩니다.